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 3절입니다. 5장 1, 2, 3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1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여기 나와 있는 때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크로놀로지, 그래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크로노스, 시기에 관하여, 카이로스, 재림의 시기, 조금 연대적인 시간이 흐름, 그 기간대, 이렇게 본다면 카이로스는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해요. 재림의 어떤 기간과 그 정확한 순간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다. 왜? 어떤 사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the day and the hour, 그 날과 그때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비밀의 영역으로 지정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가세요. 무엇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그분의 지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블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수는 이 차단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는 주님 부활성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시도, 날짜 계산에 대한 시도는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은 뭘까요? 정작 열정을 쏟으며 추구해야 하는 영역에 힘을 쏟지 못하도록, 주의 재림 날짜에 대한 예측은요 수만, 네, 셀 수 없을 만큼 시도가 되어 왔는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열망 때문이에요. 재림을 열망하고 소망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순간, 재림의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구해라,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신 주님께서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어떤 데서는 다미를 다 미쳤어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다미 선교회에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날 저녁에 TV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또 안에서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까지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넘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또 일부는 날짜를 다른 쪽으로 계산하면서 그때 해프닝이 벌어졌었죠. 그 책을 번역해서 또 이 선교를 주도했던 목사님은 횡령죄로 구속이 되었고요. 그게 연루됐던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또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말해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88가지 이유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88 Reasons Why the Rapture Will Be in 1988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날 88가지 이유. 근데 이것이 책 제목 자체는 상당히 벌써 사기꾼적인 냄새가 확 나지만 근데 이 책을 지은 에드가 위즈넌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미 항공 우주국 NASA의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8가지가 하나도 흩은 것이 없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계산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88년 9월 11일 From Sunset 석양이 진 이후로부터 9월 13일 석양이 질 때까지 To the Sunset 그 이틀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책이 450만 부 팔렸고요. 미국 내 목사님들에게 30만 부가 발송되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크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실패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에드가 위즈넌트는 다시 계산을 한 결과 10월 3일 날 오신다고 예측을 합니다. 또 실패를 하자 그럼에도 몇 주 내에 오실 것은 분명하다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책이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은 팔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실패를 통한 원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크고 작은 실망들을 통해서 적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고 또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입에서 될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권장하는 대신 주의를 주고 위험하다라는 말을 입에 붙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책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것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시기를 구체적인 시기를 하나님은 그러면은 밝히 시기를 항상 꺼려하시는가?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지정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두 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볼까요? 이사야 7장 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너 북이스라엘 그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넌 말이야. 지금 유다와의 관계에서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과연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를 아세요. 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3, 4절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있을까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둘째 이름이 조금 긴데 오늘 이것을 듣게 되면 절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가까이 하면 임신하나 봐요.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물교훈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자식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헤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헤살랄 하스바스야 밥 먹자. 그런데 이 뜻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는 the spoil speeds. 노략질이 급속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급속도로 가장 잔인한 역사상 잔인한 군대가 아수르 군인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약탈하고 무너뜨릴 것이 엄청나게 신속하리라 하는 그것을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마헤살랄 하스바스 약탈 급속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약탈 급소가 이제 자야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달풉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에게 마이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언제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언제 아이가 엄마, 아빠, 마미, 대디 하고 불러요? 1년 늦어도 2년 2년이 되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전체 패망은 65년 이후에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약탈은 지금 너 태어난 이 아이가 말하기 전에 할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일어날 정황만 밝혀주시는데 시대의 징조만 알려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우리 세대가 아닐까 하고 그날을 소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때를 밝혀놓으면 해당되지 않는 세대는 영적 나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의 때와 비교해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의 오심을 열렬하게 소망했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우리는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우리 마음에 이 날을 소망해야 됨이 합당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유익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얘 너 이빨을 뽑으려고 해. 피가 많이 나고 이제까지 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치과의사를 만나러 가야 돼. 자,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그 아이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최소화시킨 가운데 이끌어가는 부모의 배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세 군데에 자세하게 풀어놓은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트를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쪽 복음서에 없는 것이 저쪽 복음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천천히 깊이 자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자, 여기 보면 재림의 날짜 지정이 없어요. 무엇이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있게 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묘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환란에 넘겨주겠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생긴다. 우리 세대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곧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나의 다시 오는 것은 국지적인 어느 일부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 났었을 때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 저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오해는 있을 수가 없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아의 때 그때 시대를 공부해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것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언급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참 자주 사용하세요. 합당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계시된 교육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날짜를 몰라도 좋은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날짜를,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분은 진짜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몇 가지 주시는데 그 부분만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것들은 참고로만 하세요. 자,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모세오경도 시편도 욥기도 이사야서도 호세아서도 열왕기 상하도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두 번째 로마서 15장 4절인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시금석, 리트머스 페이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2절에 어떤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할 본문인 4절에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희한하게도 갑작스런 닥침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것이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당혹한 상황에 봉착하는 일 아닙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이 표현은 주 예수의 재림이 대부분의 인류에게 예기치 못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한밤중에 잠임한 도둑처럼요. 도둑이 자기의 침입을 알려주는 경우가 없죠. 아마도 그 도둑은 어떤 특정한 집에 잠입하기 위해서 며칠을 살펴보다가 아, 이 집에 무슨 무슨 일 때문에 큰 잔치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겨워서 한 자정 이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하나도 전부 다 골아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올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리라.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38,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42, 43, 44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 베리 칩이 그거 아닐까 이것이 주 예수님 오는 징조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뭔가를 추측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분의 오심을 알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되 정말 스마트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스마트하다는 것은 조금 술을 쓰는데 능한 성경적인 지혜는 어찌 보면 무직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므로써 나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맞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교훈하신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듯이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 시간을 경영한 사람, 그때가 되면 당혹스럽게 그때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 나는 마지막 때 어떻게 풀려지면서 다 알고 있어 마치 깨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맞이하려는 사람은 정말 크게 당혹스러운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지도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와 저렇게 준비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난 지금 뭐하지? 아니요. 오늘 여러분은 황소 그름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세요. 다 다른 사람이 마치 앞서가는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전혀 준비 안 되고 곤란을 당하겠구나.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세요. 가장 이것이 베이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대접하고 추구하는 만큼 내 주님께서는 나를 그 가지고 부족해 그 정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지식을 알려고 그래 인색하게 안주를 마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나를 향하신 그 애정을 꼭 믿으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어떤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외우세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이사야 10장 10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에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것에 대한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어떠한 나라도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능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언제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기 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ecurity 이 표현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말을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그 전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셨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목소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많은 잘못된 목소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추길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조금 전에 우리가 펼쳐보았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이고요. 그 외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멸망당할,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 그룹 선지자라 하는 이들 항상 그들이 누구에게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란다고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재앙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거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재앙이 온다니까.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2011년 2월 달에 이 나라에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 진행자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비교적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이 전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고요.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직접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든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의 교회,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8월 13일, 2년 5개월이 지났을 때, 약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나라는 웰링턴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뉴질랜드 국가 내셔널 앤썸에 보면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로 강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받드는 나라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아니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 예를 들겠습니다. 911 2001년 9월 11일 일어났습니다. 지진이나 큰 재해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동정과 구조활동, 거기서 드러나는 미담,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보기를 애를 써요.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났을 때 미국은 외부 세력에 대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응징, 전체 나라가 일어서서 한 뜻이 되어서 그 외부 세력을 응징해야 된다, 우리의 국력을 견고해야 된다라고 그 결의에 훨씬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가 도덕적인 타락과 악을 수출하는 데 앞장선 그 나라를 심판한 것이었는데요. 그 심판도 큰 결정적인 심판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다가올 거대한 심판의 경고에 불과했는데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개입이 있었고 14년 정도가 지났을 때 6월 26일 날 미국은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들을 하게 되었어요. 6월 26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왜 작은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국경을 만들어 놓듯이 구분 지어 놓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람과 동물 세계, 사람과 천사들의 세계, 가족 가운데도 형제와 자매,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놓으신 이러한 것들을 경계를 드나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섞어서 파종하지 말라고 했고 직물도 섞어서 옷을 지어 입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되었을 때 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트랜스젠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그런 하나님의 가장 사회의 기초적인 질서의 파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지 않으세요. 제약이 초래한 그대 규모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다. 경기도 호황이고 저축에 둔 돈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말하는 속삭임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육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7, 28, 29, 30, 31절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육체로 내가 무언가로 훨씬 의지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지인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오딘.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오딘. 임신한 여자에게 오딘이 이름과 같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인맥 상통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출산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재앙을 당한 그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6절을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세상 끝에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Deception.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통해서 Deception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만약에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면 Deception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봤는데 여기 디셉션이 일어났다, 미혹이 일어났다, 그거는 곤란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경이라든지 다른 자료에 좀 많이 노출되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흔들렸다가 나중에야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한순간에 어떤 것에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확 그 느낌대로 가버린다면 위험한데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Deception. 6,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 이야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부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그분을 추구하는 한 해는요. 그분을 눈을 향해서 악망하고 있는 한 해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이거는 에트닉 그룹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country to country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 seismic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진과 관련된 그런데 이게 헬라어 여기서 나왔습니다. seismoi 지진, 기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 목사님 이 지진, 기근, 난리 소문, 미호 2000년 동안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15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오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8절에 이 모든 것은 오딘의 시작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딘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해산의 고통. 데살로니가 전서 애썼던 3절에 썼던 이 해산의 고통이 마태복음에서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성경은 재난이란 말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느낌을 덜 받습니다. 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힌트 하나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찾는 이에게 발견되도록 승리해 놓으셨어요. 해산 가정은 여기는 아기를 낳아본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구글에 의존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 낳을 때 제가 지켜본 그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제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해산 과정에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를 만나주십시오. 한 시간에 처음 초기에는 한 시간에 3, 4회 정도 진통이 옵니다. 한 시간 내에. 그리고 그 진통은 한 번 올 때는요 10초 내지 15초간. 진통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10초, 15초인데 아프다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사라져요. 그리고 또 와요. 진통 시간, 진통 지속 시간은 10초 내지 15초. 그래서 시간이 긴가 해가 한 경우에 이제 진통 지속 시간이 10초 정도, 15초 정도 아프다가 여기는 30초 정도 쭉 아픕니다. 40초 정도, 30초 내지 40초 정도. 그리고 이 30초, 40초 정도의 진통이 오는, 찾아오는 그 간격이 아까는 15분 내지 20분이었는데 이제는 3, 4분마다 찾아옵니다. 아프기도 더 아프고 자주 찾아오고요. 출산이 임박하면은 진통 1분, 진통이 왔는데 계속 이 진통이 더 큰 상태로 머무는 게 1분 정도. 그리고 사라지는 게 1분 정도 사라집니다. 또 1분 정도 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힘줘 이렇게 돼요. 왜 주님께서 이 표현을 택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진은 1세기도 있었고 20세기도 있단 말이에요. 기근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미혹도 그렇고 역사상 이런 현실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재난이 숨쉴 틈이 없이 일어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재난이 일어난 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몇 달 갔었죠. 계속 그것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4년 정도 지나니까 크라이스트처치에 대해서 그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화 들어보셨나요? 나중에는 크라이처치 규모보다 훨씬 큰 것이 일주 간격으로 터진다라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고개를 들라고요.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웠음을 알고 기뻐하라고요. 뭐 먹고 살지라고 응원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 내 세대에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더 훨씬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확보하라고요. 이 강도가 더해질 것이며 빈도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3절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 피하리라고 하는 에큐고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불순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임하지만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피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5, 36절에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액퓨고 통이나 헬라 단어예요. 누가 피하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라이프스타일, 깨워서 주님을 추구하는 내 생각 세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능히 피하고, 아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6장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대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성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니 하늘은 두루마리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 다섯 명칭들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진노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진노하신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들의 입에서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것을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해요. 서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때를 능히 이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그 모습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능히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답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하고 간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